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지명된 아브라함 가정에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자라 할 수 있는 사라를 지키시고 그래야 약속의 후사가 오실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돌아왔던 곳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 장소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 돌아왔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죠. 이런 영적인 상태로 큰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타락이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높은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타락의 내용이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이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의 부름에 조카 롯도 함께 반응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과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땅 자체가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한 땅이 아니다. 선별된 사람을 위한 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는 땅이다. 어려움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 안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는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도 없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장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가 더 많아져서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설상가상이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주민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땅의 한계는 있고 그 다음에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게다가 여기에 본래 원주민들도 거주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 땅에 다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게 뭔지, 또 먼저 믿는 사람이 보여야 될 관용과 남을 위한 배려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롯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한 친족이라 그렇게 말했죠. 1번 각주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형제다. 이 말은 단순히 뭐 삼촌과 조카 지간이니까 이런 면에서 혈통적으로 형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한 혈통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인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25장, 26장으로 쭉 가보시면 이삭 같은 경우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목자와 이삭 집안에 속해 있는 목자 간에 우물을 서로 탈취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런저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은 롯을 위한 관용과 배려였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취하겠다 하는 이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자세와 태도가 꼭 필요하지요. 자녀를 키울 때나 또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교육이 뭘까요? 약삭빠르게 먼저 눈에 있는 것을 취하는 이 연습을 오늘날 세속교육은 보통 취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달려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여기에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것이 오늘날 세속교육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먼저 배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룻이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눈을 들어서 그 땅을 쭉 바라보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이 땅을 내가 취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룻이 선택한 것은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선택이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그냥 룻이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룻이 자기 눈을 들어 자기 눈을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곳으로 행했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고 보는 곳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눈을 들어 쭉 바라보니까 자신이 살만한 좋은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 내용에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 롯의 선택이 불안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살만한 세상입니까? 예, 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야, 정말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다 불탈 세상이고 썩어 없어질 세상이고 쇠할 세상이고 더러워지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또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자, 무엇하고 지금 대조됩니까? 10절과 대조되죠. 10절에서의 주어는 롯이 자기 눈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바라보도록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너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서 이쪽 저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곳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어떤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참고하시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14절로 올라가 보시면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요. 또 이 복은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 물론 땅으로 가시화된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행으로 쭉 두루 다녀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한번 네 몸으로 경험하고 누려보라.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살펴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할 말이 제가 별로 없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을 마치 신앙인과 비신앙인 혹은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의 결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에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롯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믿는 사람이죠.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가 소돔에 거할 때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으니 그도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라.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말은 영적인 동질성을 부인하는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관계를 청산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너와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후손으로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는 롯은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다. 적어도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뭐 욕심 많은 조카와 마음이 후덕한 삼촌 간의 어떤 배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족장들의 역사는 누가 언약의 후손이냐, 누가 언약의 씨냐, 이걸 결정하는 역사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약의 후손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낳게 되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래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단어가 어디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4장 26절에 셋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적어도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서 아브라함이 누구 계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셋 계통, 노아와 그 다음에 셋으로 이어지는 이 경건한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설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삶의 특징을 또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12장 8절에도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3장으로 들어오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함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언약의 후손들의 삶의 궁극적 삶의 자세와 태도와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시종일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기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뭐 제가 특별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들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창세기는 보고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금주의 암송할 웨스민트 소요리 문답 5문 6문을 한번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오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내용을 배우는데 이 내용을 집에서 하여튼 아이들하고 함께 암송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했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거기서 다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실제로 신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신이 없죠. 그럼 왜 다른 신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 칼빈이 말 한마디로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 그랬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바로 그 신, 그 신은 없다.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분밖에 없지만 여기 보니까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말했죠. 하나님 그분의 신격, 그분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몇 위가 계시냐라고 말할 때는 삼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 그래서 이 삼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보통 위격, 즉 인격이 셋이면 본체도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삼위는 한 하나님이다. 본체가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삼위일체와 관계된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는 양태론. 양태론이라는 거 배우셨죠?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봤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할 때 다 살펴봤죠? 양태론은 뭡니까? 마치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요 아버지인 것처럼 1인 3역 하는 것처럼 그죠? 한 하나님이 성부 역할도 하고 성자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게 다 이단이죠. 태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빛,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나무를 뭐 뿌리, 줄기, 뭐 잎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삼위로 계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위격이 어떤 새 존재를 이렇게 옷을 쉽게 말해서 갈아입으면서 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와 성령과 그 다음에 성부는 각각 구분된 위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이단은 뭡니까? 삼신론 이단. 삼신론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위격이 셋으로 있는데 본체도 다 나눠져서 각각 그 위격에 맞는 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삼신론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이 방식대로 설명하죠.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데 근데 바로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복음서에 보니까 특별히 성자는 성부께 무조건 복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나는 성부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성부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 지켜보면 여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자는 철저히 성부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복음서의 진술 방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구속사역에 관한 한 성자는 성부께 철저하게 복종하기로 한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간의 협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항상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자도 성부와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가? 성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죠. 그 속이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 삼위는 한 하나님이고 한 본체를 갖고 있지만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머리로 이야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백서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아브라함에 상속시켜 주시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했다가 나중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도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그의 삶으로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친히 채우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필요를 얼마나 세밀하게 채우시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편들어오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윤택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께서만 높임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우리 장자노님 아들 용우이가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오셔서 함께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통과 어림을 많이 겪었고 셀 수도 없이 집을 나가기도 했지만 주께서 언제나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오셔서 한 자리에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눈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자노님과 조예림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모든 생각을 친히 주장하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